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적 흑백 논리에 빠져서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매일매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질문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그룹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전혀 반대편에 있는 헤롯 땅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골탕 먹이거나 어렵게 얘기하면 실족시키기 위하여 던진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규절을 해석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정치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라는 정부와 로마의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유대라는 이 특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를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유대의 상황과 당시의 정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런 세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 갈릴리 출신의 유대 지역,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독립운동가 유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셀롯 당의 구성원으로 소개되는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세금 내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이 유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셀롯 땅의 입장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롯 당원은 과격하게 납세 거부 운동과 동시에 반 로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셀롯 땅은 독립군처럼 보였습니다. 또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셀롯 땅원들은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롯 땅 출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사람 있지요. 가나안 사람 시몬으로 일컬어지는 제자가 셀롯 땅 출신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셀롯 땅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영향 받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정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도 속 시원히 다잡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혹시 주변에 누구라도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 정치 색깔 때문에 다른 한쪽으로부터 적대시 당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거저 눈치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당시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셀롯 땅처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비슷하게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고 또 더군다나 로마에 세금 낼 때는 데나리온이라는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나리온으로 세금 내는 것은 이미 종교적으로 배반 행위다 라고 말했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그까짓건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세금 안 내면 되겠느냐 뭐 그 동전 데나리온이야 그저 뭐 그 앞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한들 그까짓건 그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라면서 타협하면서 친로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헤롯 당파였습니다. 여러분이 셀롯 당과 그리고 헤롯 당파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에 대한 태도가 이 두 당은 전혀 다른 입장들이었습니다. 헤롯 당파는 당시의 정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일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자기들하고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단합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 문제에 관한 질문을 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펴보면은 로마의 식민지들이 전부가 다 로마에다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 시절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이 헤롯 당파와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을 이 예수님 아기 시절 때의 그 헤롯 왕을 우리는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던 소위 말하면 1인 지배자였고 이때 역시 이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은 1인 지배자인 이 헤롯 대왕이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마치 고구려 신라 백제 나누는 것처럼 세 등분해가지고 각각 통치를 하게 됐는데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데가볼리 지역은 헤롯 필립 그리고 남쪽 유대 지방 여러분 남쪽 유대 지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지방인데요 이 남쪽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와 필립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위 왕 노릇을 잘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켈라오는 전혀 이 왕꾸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이 로마 정부에서 결국 이 아켈라오의 왕권을 빼앗아버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 땅은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와서 직접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성인 시절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아 와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토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통치하기 10년이나 15년 전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살아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은 그 로마의 직할시도 아니고 세금을 거둘 때도 잘 거둬가지고 로마에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지역이 분봉왕들이 거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남유다 지방의 왕 노릇을 하는 그 시간에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직할시가 되었고 따라서 그 지역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으로 직접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금 가운데 켄서스라고 하는 세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토지세입니다. 이 토지세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주들, 농산물들을 많이 수확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을 내든 5분의 1을 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금은 소득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득의 1%를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 소유 커머셜 빌딩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이 기업가들이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세금이 문제입니다. 텐서스라고 하는 세금. 여러분, 센서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도 인구조사할 때 센서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호구조사, 인구조사한 기록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세금은 주민세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두세였습니다. 당시의 남자 14살부터 6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왜 여성이 12세부터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철들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사람마다 두 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내는 그 세금이 바로 캔서스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토지세나 소득세나 이건 별 관계가 없고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캔서스라고 하는 이 세금은 이전처럼 정말 그 분봉왕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 또 무슨 다른 돈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 준비해서 바쳐야 하니까, 이 데나리온을 저들이 믿는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이것이 저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당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뭐 세금 문제 그냥 넘어가자. 이 캔서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 밑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 셀롯 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캔서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낼 수가 없다.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 두 당파가 전혀 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합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자기가 속한 당에서 예수님의 책 잡기 위해서 대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여기 대표로 온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책잡는다고 하는 말. 여기 책잡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뜻은요, 올무를 놓아서 잡아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덫을 놓는다든지 올물 놓는다든지 깊은 무슨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잡아채는 뭐 이런 것을 뜻한 말인데, 오늘 성경에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책 잡으려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래 세금 내라 하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바리새파 대표가 증인이 돼서 아마 동네방네 떠들어 댈 겁니다. 로마의 인두세네라는 이 예수 아주 친로마적이고 그래서 메시아 자격이 없다.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 로마에 세금 내지 마라. 세금 내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 로마 동전 데나리온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데 데나리온으로 세금 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있던 헤롯 땅의 대표가 증인이 돼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고소고발할 겁니다. 아, 이 사람 예수는요 폭동적입니다. 반로마적입니다. 로마 황제의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옥에 가두어서 모든 행동을 억압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저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들은 그 함정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아놓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지요.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일도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끄집어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것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 요즘에 저는요 매주일마다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늘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박장로님이 주보를 늘 만드시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과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그림을 넣으셨을까? 와서 보면은요 늘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림만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골라가지고 그냥 넣으시는지.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데나리온 동전을 이렇게 딱하니 그냥 집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여기 데나리온이란 이 로마 동전은요 주후 14년부터 37년 사이에,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하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종한 화폐를 보면 한쪽 면에는 황제의 흉상이 있고 그 황제 흉상이 있는 이 뒷면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 아우구스투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신 가이사 티베리우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는 이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이 데나리온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물론이고요 평민들까지 그저 이 회당에 나와서는 절대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 유대인들은 그것도 이 바리새인마저도 시장 통해서 밥 한 끼 사 먹을 때라든지 무슨 물건을 거래할 때는 데나리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아주 깨끗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 주머니 속에 이 데나리온 가지고 있다는 것, 겉은 그럴싸하게 꾸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그 속셈은 달랐어요. 교회에서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달랐습니다. 겉셈과 속셈이 따로 놀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간파하시고 저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것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데나리온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나에게 좀 보여달라. 좀 앞질러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세금 문제로 시작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화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코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는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웃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관한 문구를 총 정리하면 두 가지 문구로 요약이 되어지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예수님도 의견에 대한 그 모든 것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이 문제가 저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강경파, 매파, 예, 샴마이파라고 하죠. 온건파, 비둘기파를 힐렐파라고 그러는데, 이 온건한 이 힐렐파, 이 비둘기파에서는요, 그 뭐 유대인이면 다 그저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냐. 심지어 그저 우리 유대 혈통은 아니라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강경파, 이 샴마이파들은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유대인이지, 그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가 돌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사랑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색깔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유명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 고결한 지위에 있는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가는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구나, 이웃에 대한 해명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자고 그것을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뭡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질문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웃사람으로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조금 마음에 들면 이웃으로 여기고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고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배우자상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제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들에게 농담처럼 진담으로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날라리는 아무리 잘 골라봐야 날라리 골라. 모범생은 모범생 고른다. 네가 좋은 배우자가 안 되면 네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불행해지고, 네가 정말 상대의 좋은 배우자가 되면 평강공주를 봐라. 바보 온 달 골라도 장군으로 만들듯이 바로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네가 잘해야 좋은 배우자 서로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탓하고 세상 때문에 내가 망한다, 세상 때문에 내가 요모양 욕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에게 이롭게 하느냐, 이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뭘 질문하십니까? 과연 너는 누구의 이웃이었느냐? 이렇게 보는 각도를 바꾸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금 문제도 보면은요, 결국은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늘 끊임없이 선을 긋잖아요. 이게 옳은지 저게 틀렸는지, 이게 내 편이 저게 적인지, 이게 흑인지 저게 백인지, 이게 의로운지 저것이 해로운지 계산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잣대를 대고 계산하고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폭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좁아져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도 점점 좁아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그건 역시 점점 좁아져 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죠. 지금 너희들이 내놓은 이 동전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 동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대답 듣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대답 들은 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탄복했다는 겁니다. 탄복했다는 이유가 뭐, 야, 이 예수님 이렇게 잘 빠져나가네, 미꾸라지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올무를 놨는데 여기에 걸리지도 않고, 야, 이거 쏙쏙 잘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의미를 저들이 깊이, 의도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들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점점점 그 마음들이 편협해져가지고 이제는 아주 좁디좁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편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주고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꾸 편협해집니까? 예?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 평가하고 선을 긋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난 도저 저런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니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좁디좁은 그 마음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역사해 주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말이에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바꾸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씀.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은행 통장이고 간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주권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은행 잔고가 그렇게 많고 부동산 뭐 많아서 가진 것 많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가난뱅이도 아닙니다. 저는요 언제나 제가 최고로 부자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 것이니까요. 사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식된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전 제 아내에게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자로 좀 살아라. 나보다는 가난하게 살거든요.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처럼 사시면 됩니다. 세 친구가 있었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돈 빌려줘도 전혀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가까웠는데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상 어려운 문제로 C가 야간 도주를 하고 결국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 거금 띠인 것도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 믿어왔던 친구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야간 도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띄었던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C라는 친구가 야간 도주하느라고 챙기지 못한 그 친구의 와이프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생활비를 보조해 줍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던 A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결국은 A와 B가 합쳐서 C 친구의 가족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 C라는 친구는 시간이 흘러서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법적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난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A, B와 C라고 하는 친구는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되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깨어졌겠습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막역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A라는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돈 잃어버린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C,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수 있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유 살 돈도 없이 아기 데리고 고생하는 그 친구 가족과 아기를 볼 때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A와 B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무장을 합니다. 마음을 아주 좁디좁게 만들어갑니다. 그래, 어디 두고 봐. 내가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다고 상처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나요? 어쩌면 앞으로 상처 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완고해지고 사랑이 말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는 말씀. 세상은 끊임없이 가해자 이것으로 채웁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틀렸는지 분별합니다. 말 잘해야 되고 계산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 지식이라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나눔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나눈다. 저는 이 나눔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나눈다는 말은 일정한 양이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내 몫을 취하는 그것이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몫을 챙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말도 성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 이미 된 것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도 나눔입니다. 성화된 나눔입니다. 확보된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임에도 남들이 인정하는 모든 내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그 성화된 나눔. 여러분, 우리가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것을 남의 것으로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이나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이 세상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내 마음이, 그 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 지식 가진 사람, 그보다도 그 모든 가이사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이 땅을 주재하시는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편협한 모습이 아니라 좁디 좁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성화된 나눔으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앞을 개척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화된 나눔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가이사의 것이 눈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의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헤롯 당파의 고민이 또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챙기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어놓음이 결국 나와 이 세상 전부를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풍성한 삶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